Old longings, nomadic leap, chafing at customs chain. Again from its brumal sleep, wakens the ferine strain. 방랑의 도약에 대한 오랜 그리움은 관습의 사슬에 마모되지만 다시 한번 그 겨울잠으로부터 야성의 혈통이 깨어난다. 그는 문명 세계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문명이 편의에 맞게 자연을 개조한 그 인공적인 장원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운명이 어느 날 그를 참혹하게 전락시킵니다. 그는 순식간에 평화와 온기 넘치는 가정에서 자연과 생존의 전쟁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배자에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그의 생애를 담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패배의 기록은 아닙니다. 문명의 향기롭지만 기만적인 기억을 지우고 야성의 피비린내와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자존의 기록입니다. 그 야성의 일지의 첫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3월 3일 이달의 그 첫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거나 오늘부터 감상할 작품이죠. 잭 런던의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부름. 첫 장, Into the Primitive, 원시 속으로에서 처음 등장하는 시였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셨죠?
좋은 날씨였어요.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봤어요.
그렇죠.
얼마나 참 푸른 하늘 보기 어려웠던지 지난주에.
맞아, 좀 공기도 좀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참 오랜만에 미세먼지에서 네. 그 해방된 느낌을 맡게 했답니다, 저는.
맞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이 계절, 저희는 두 주 동안 알래스카의 설원이 펼쳐지는 캐나다의 클론다이크로 가보려고 합니다. 잭 런던의 작품 야성의 부름, The Call of the Wild와 함께요. 자,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이미 했었죠. 트위터로 쿡숙님께서 아, 잭 런던, 불을 지피다. 그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고 냉정해서 뭐 이런 책이 있어 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이다 하며 다 읽었는데 작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번 야성의 부름도 기대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또 트위터로요. 제이사부님도 와우, 잭 런던 영미에서 듣고 단편집 사서 엄청 재미있게 읽었어요. 반갑네요, 잭 런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역시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는 이미 만났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그의 장편을 감상할 거고요. 홈페이지에 자세한 소개 글은 올려드렸습니다만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소개 해보겠습니다. 잭 런던은 1897년에 골드러시 붐이 일었던 캐나다 클론다이크에 갔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소설을 썼고요. 그는 금광은 캐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위대한 개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장편 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답니다. 혼혈견 한 마리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죠. 그의 이름은 벅. 벅이 알래스카의 대자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야성을 되찾고 동물의 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개의 시점으로 서술한 작품입니다. 개의 시점이지만요. 런던은 섣부른 의인화는 피하면서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남성적인 힘이 넘치는 문체로 서서히 야성을 찾아가는 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평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책 선물 소개합니다. 도서출판 민음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 번역서 준비했고요. 아울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이미 감상했던 불을 지피다, 이것도 수록되어 있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읽어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토니 브렉스턴과 베이비페이스의 Where Did We Go Wrong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부름 첫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때는 1897년,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밸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버기라는 개입니다. 버그는 세인트 버나드 종과 양치기 견종이 반반 섞인 혼혈견이죠. 무게만 65kg이 나가는 버그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밸리에 사는 판사 밀러의 거대한 저택의 지배자입니다.
Buck lived at a big house in the sun-kissed Santa Clara Valley. Judge Miller's place, it was called. It stood back from the road, half-ridden among the trees, through which glimpses could be caught of the wide, cool veranda that ran around its four sides. The house was approached by graveled driveways, which wound about through wide-spreading lawns and under the interlacing boughs of tall poplars. At the rear, things were on even a more spacious scale than at the front. There were great stables where a dozen grooms and boys held forth, rows of vine-clad servants' cottages, an endless and orderly array of outhouses, long grape arbors, green pastures, orchards, and berry patches. Then there was the pumping plant for the artesian well, and the big cement tank where Judge Miller's boys took their morning plunge and kept cool in the hot afternoon. And over this great domain, Buck ruled. Here he was born, and here he had lived the 4 years of his life. It was true. There were other dogs. There could not but be other dogs on so vast a place, but they did not count. They came and went, resided in the populous kennels, or lived obscurely in the recesses of the house, after the fashion of Toots, the Japanese pug, or Isabel, the Mexican hairless, strange creatures that rarely put nose out of doors or set foot to groun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the fox terriers, a score of them at least, who yelped fearful promises at Toots and Isabel, looking out of the windows at them, and protected by a legion of housemaids armed with brooms and mops.
Buck은 햇빛이 잘 드는 산타클라라 계곡의 어느 큰 저택에 살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밀러 판사 댁이라 불렀다. 길을 등지고 지어진 그 집은 숲에 가려서 반 정도만 보였고 사면을 둘러싼 넓고 서늘한 베란다가 얼핏 눈에 들어왔다. 서로 얽힌 큰 미루나무 가지들 아래 넓게 펼쳐진 잔디 사이로 뚫린 자갈길을 따라가면 현관이 나타났다. 집 앞쪽보다 뒤쪽 공간이 더 넓었다. 말 열두 마리를 돌보는 사내와 머슴 애들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커다란 마구간들, 넝쿨에 덮여 가지런히 늘어선 하인들의 오두막들, 끝없이 정연하게 늘어선 헛간들, 긴 포도 넝쿨이 올려진 정자들, 푸른 목장과 과수원과 딸기밭이 펼쳐져 있었다. 깊은 곳에서 샘물을 길어 올리는 펌프, 밀러 판사의 아이들이 아침이면 펄쩍 뛰어들고 뜨거운 오후에도 시원하게 몸을 담그는 시멘트 풀장도 있었다. 이 위대한 장원의 지배자는 버기였다. 그는 여기에서 태어나 4년을 살았다. 물론 다른 개들도 있었다. 그토록 넓은 곳에 어찌 다른 개들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 개들은 미미한 존재였다. 그들은 왔다가 사라졌고 버글 대는 개집에서 살거나 일본 발바리 투추나 멕시칸 헤얼리스 이사벨처럼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살았다. 그 이상한 개들은 집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도 발에 흙을 묻히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폭스테리어도 20마리쯤 있었는데 그들은 유리창으로 밖을 빠끔히 내다보면서 대걸레와 빗자루를 든 하녀들의 보호구역에 사는 투투와 이사벨을 반드시 혼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했다.
But Buck was neither house dog nor kennel dog. The whole realm was his. He plunged into the swimming tank or went hunting with the judge's sons. He escorted Molly and Alice, the judge's daughters, on long twilight or early morning rambles. On wintry nights, he lay at the judge's feet before the roaring library fire. He carried the judge's grandsons on his back or rolled them in the grass, and guarded their footsteps through wild adventures down to the fountain in the stable yard, and even beyond where the paddocks were, and the berry patches. Among the terriers, he stalked imperiously, and Toots and Isabel he uttered ignored, for he was king, king over all creeping, crawling, flying things of Judge Miller's place, humans included. His father, Elmo, a huge Saint Bernard, had been the judge's inseparable companion, and Buck bid fair to follow in the way of his father. He was not so large. He weighed only 140 pounds, for his mother, Shep, had been a Scotch shepherd dog. Nevertheless, 140 pounds, to which was added the dignity that comes of good living and universal respect, enabled him to carry himself in right royal fashion. During the 4 years since his puppyhood, he had lived the life of a sated aristocrat. He had a fine pride in himself, was even a trifle egotistical, as country gentlemen sometimes become because of their insular situation. But he had saved himself by not becoming a mere pampered house dog. Hunting and kindred outdoor delights had kept down the fat and hardened his muscles. And to him, as to the cold-tubbing races, the love of water had been a tonic and a health preserver.
"그러나 버그는 집 안에 사는 개도 아니고 우리에 갇힌 개도 아니었다. 둘 모두 그의 영역이었다. 그는 판사의 아들들과 풀장에 뛰어들고 사냥을 함께 갔다. 판사 딸인 몰리와 앨리스가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산책을 나가면 버그는 길을 안내했다. 추운 겨울밤이면 버그는 불이 훨훨 타오르는 서재 벽난로 앞에서 판사의 발치에 누웠다. 그는 판사의 손자들을 등에 태워주고 풀밭에서 구르게 했고 때로 그 애들이 마구간 마당의 우물이나 더 멀리 경마장 부근 잔디밭이나 딸기밭까지 가는 거친 모험을 하려 하면 그들을 보호했다. 그는 테리어들 사이를 근엄하게 걸었고 투투와 이사벨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밀러 판사의 장원 안에서 기고 걷고 나는 모든 것 사이에서 그는 왕이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는 왕이었다. 버그의 아버지 엘모는 커다란 세인트 버나드인데 판사와는 둘도 없는 친구였고 이제 버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을 참이었다. 버그는 몸집이 그리 큰 개는 아니었다. 어머니 셰프가 스코틀랜드 셰퍼드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무게가 65kg 정도였다. 그런데도 온 집안의 존경과 건전한 생활 덕분에 그 65kg의 몸집은 위험 있는 풍모를 지니게 되었다. 4년 동안 그는 귀족적인 삶을 넘치도록 누렸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 것은 좋았으나 때로 시골 신사가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듯이 그도 조금은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는 퍼질러 앉은 집게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다. 사냥과 그와 비슷한 야외 오락들로 몸을 단련하고 근육을 강화했다. 그리고 냉수욕을 즐기는 종족처럼 물을 사랑하면서 건강과 힘을 유지했다. 이것이 1897년 가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온 세상 사람들을 얼어붙은 북극으로 몰아가던 때의 벅의 모습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Florence and the Machine의 Dog Days Are Over 였습니다. 부유한 판사의 저택에서 왕처럼 살았던 벅. 그러나 그의 행복은 그가 4살이 되던 해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기관선과 운송회사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북극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그 시절, 그 사람들은 개를 원했습니다. 일하기 좋게 근육이 발달하고 동상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수북한 털이 난 그런 덩치 큰 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저택에서 일하는 정원사의 조수 마누엘이 벅에게 마수의 손을 뻗치죠. 불어난 도박빚을 갚으려고 벅을 판사 몰래 팔아넘긴 것입니다.
'You might wrap up the goods before you deliver them,'
the stranger said gruffly. And Manuel doubled a piece of stout rope around Buck's neck under the collar.
"Twisted, and you'll choke him plenty," said Manuel, and the stranger grunted a ready affirmative.
Buck had accepted the rope with quiet dignity. To be sure, it was an unwanted performance, but he had learned to trust in men he knew, and to give them credit for a wisdom that outreached his own. But when the ends of the rope were placed in the stranger's hands, he growled menacingly. He had merely intimated his displeasure, in his pride believing that to intimate was to command. But to his surprise, the rope tightened around his neck, shutting off his breath. In quick rage, he sprang at the man who met him halfway, grappled him close by the throat, and with a deft twist, threw him over on his back. Then the rope tightened mercilessly, while Buck struggled in a fury, his tongue lolling out of his mouth and his great chest panting futilely. Never in all his life had he been so vilely treated, and never in all his life had he been so angry. But his strength ebbed, his eyes glazed, and he knew nothing when the train was flagged and the two men threw him into the baggage car. The next he knew, he was dimly aware that his tongue was hurting and that he was being jolted along in some kind of a conveyance. The hoarse shriek of a locomotive whistling a crossing told him where he was. He had traveled too often with the judge not to know the sensation of riding in a baggage car. He opened his eyes, and into them came the unbridled anger of a kidnapped king. The man sprang for his throat, but Buck was too quick for him. His jaws closed on the hand, nor did they relax till his senses were choked out of him once more.
이방인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마누엘에게 말했다.
내 물건 포장 잘해.
그러자 마누엘은 벽에 목걸이 사이에 굵은 밧줄을 끼워 넣고 목을 두 번 감았다.
이걸 비트면 숨이 막힐 정도로 목이 조여.
예, 알았어.
벅은 조용히 위험 있게 밧줄을 받아들였다. 뜻밖인 건 분명했지만 그는 아는 사람을 믿고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대접하도록 배웠다. 그러나 막상 밧줄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벅은 위협하듯이 으르렁 소리를 냈다. 그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리려는 뜻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목을 탁 조이는 밧줄 때문에 숨이 컥 막혀서 버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분노가 치솟아 확 달려들었다. 그 순간 남자는 그의 목을 잽싸게 쥐고 한 바퀴 획 돌리더니 버그의 몸을 뒤집어 놓았다. 버그 분노로 버둥거리자 밧줄이 사정없이 조여왔다. 버그의 혀가 입 밖으로 나오고 커다란 가슴은 무력하게 헐떡였다. 그는 살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도 그토록 화가 치밀어 오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점차 기운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깃발의 신호에 따라 기차가 출발할 때 두 사람이 그를 화물칸으로 집어던졌고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 버그는 혀가 몹시 아프다는 것과 자기가 어느 흔들리는 착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건널목에서 기차가 목신 소리를 내뿜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 그는 판사와 자주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화물칸에서 흔들리는 느낌을 모를 수 없었다. 버그는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에 납치된 왕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사내는 얼른 버그의 목을 낚아채려고 달려들었으나 이번에는 버그가 더 빨랐다. 버그의 입이 사내의 손을 꽉 물었다. 버그는 다시 한번 숨이 막혀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물고 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여러 차례 목이 조이고 던져진 끝에 버그는 우리처럼 생긴 상자 속으로 던져졌다. 버그는 화물칸 우리 안에 누워서 분노와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면서 지루한 밤을 보냈다.
He could not understand what it all meant. What did they want with him, these strange men? Why were they keeping him pent up in this narrow crate? He did not know why, but he felt oppressed by the vague sense of impending calamity. Several times during the night, he sprang to his feet when the shed door rattled open, expecting to see the judge, or the boys at least. But each time, it was the bulging face of the saloon keeper that peered in at him by the sickly light of a tallow candle. And each time the joyful bark that trembled in Buck's throat was twisted into a savage growl. But the saloon keeper let him alone, and in the morning four men entered and picked up the crate. More tormentors, Buck decided, for they were evil-looking creatures, ragged and unkempt, and he stormed and raged at them through the bars. They only laughed and poked sticks at him, which he promptly assailed with his teeth, till he realized that that was what they wanted. Whereupon he lay down sullenly and allowed the crate to be lifted into a wagon. Then he and the crate in which he was imprisoned began a passage through many hands. Clerks in the express office took charge of him. He was carted about in another wagon. A truck carried him, with an assortment of boxes and parcels, upon a ferry steamer. He was trucked off the steamer into a great railway depot, and finally, he was deposited in an express car.
버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상한 사내들은 날 뭐에 쓰려는 거지? 어째서 이렇게 좁은 상자에 날 가두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재난이 닥친 건 알겠어. 밤새 몇 번이나 방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방문이 삐걱 열릴 때마다 버그는 판사나 아들들이 나타날 것만 같아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노르스름한 양초로 그를 비춰보는 퉁퉁한 술집 주인의 얼굴만 나타났다. 그는 마누엘에게서 버그를 산 남자였다. 버그는 반가움에 떨리는 즐거운 외침이 아니라 거칠게 으르렁대는 소리로 그를 맞이했다. 아침이 되자 네 사람이 들어오더니 상자를 들어올렸다. 누더기 차림에 지저분하고 사악해 보이는 사람들로 그들 역시 벅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다. 벅은 창살 너머로 분노와 위협을 담아 표효했다. 그들은 낄낄대며 막대기로 그를 푹푹 찔렀고 그는 즉시 이빨로 공격했다. 그러다 그들이 바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상자를 마차로 옮겨 싣는 동안 벅은 잠자코 누워만 있었다. 그러고 나서 벅과 그를 가둔 상자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시작했다. 화물차 직원이 그를 맞더니 상자를 다른 마차로 옮겨 실은 다음에 다른 상자들과 소포꾸러미들 사이에 앉아 트럭을 타고 연락선까지 갔다. 벅은 연락선에서 내려 다시 트럭을 타고 큰 철도역으로 가서 마침내 화물열차에 실렸다. 화물열차는 기관차 꼬리에 매달려 이틀 밤낮을 내달렸다. 그동안 벅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벅은 분노에 차서 화물열차 직원들을 보자마자 으르렁댔고 그들은 그런 벅을 놀려대고 조롱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아하의 Cry Wolf였습니다. 벅은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밀러 판사와 판사의 아이들과 달리 그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분노와 허기와 절망에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재빨리 배웁니다. 지금 이런 인간들에게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없음을 말이죠. 기차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다시 마차에 옮겨진 벅은 창문 너머로 짐꾼들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짐꾼 하나가 손도끼로 그가 갇힌 상자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벅은 길길이 날뛰면서 표효합니다.
"Now, you red-eyed devil," he said when he had made an opening sufficient for the passage of Buck's body. At the same time, he dropped the hatchet and shifted the club to his right hand. And Buck was truly a red-eyed devil as he drew himself together for the spring, hair bristling, mouth foaming, a mad glitter in his bloodshot eyes. Straight at the man, he launched his 140 pounds of fury, surcharged with the pent passion of 2 days and nights. In midair, just as his jaws were about to close on the man, he received a shock that checked his body and brought his teeth together with an agonizing clip. He whirled over, fetching the ground on his back and side. He had never been struck by a club in his life and did not understand. With a snarl that was part bark and more scream, he was again on his feet and launched into the air. And again the shock came, and he was brought crushingly to the ground. This time, he was aware that it was the club, but his madness knew no caution. A dozen times he charged, and as often the club broke the charge and smashed him down.
"붉은 눈의 악마, 너 이리 나와."
벅의 몸이 빠져나올 만큼 상자가 열렸을 때 사내가 말했다. 동시에 그는 손도끼를 내던지고 오른손에 곤봉을 잡았다. 털을 곤두세우고 입에 거품을 물고 충혈된 눈에 광기를 번뜩이며 뛰어오르려고 잔뜩 몸을 웅크렸을 때 벅은 글자 그대로 붉은 눈의 악마였다. 이틀 밤낮을 갇혀서 터질 듯한 열기로 끌어오른 65kg의 몸이 분노에 차서 사내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벅의 턱이 사내의 몸에 꽂히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공중에서 내리꽂히는 타격에 멈칫했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등과 옆구리가 땅바닥에 닿은 채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곤봉에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다. 짖기보다는 소리 지르듯이 으르렁대면서 그는 또다시 일어나 공중으로 돌진했다. 다시 충격이 가해졌고 벅은 바닥에 납작하게 엎어졌다. 이번엔 곤봉인 것을 알았으나 제정신이 아니어서 조심하지 못했다. 벅은 12번이나 대들었고 그때마다 곤봉 세례를 받아 바닥에 나뒹굴었다. 벅은 엉금엉금 기었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는 비틀대면서 절뚝거렸고 코와 입과 귀에서 피를 흘렸다. 피가 섞인 침이 튀어 벅의 고운 털이 얼룩덜룩해졌다. 사내가 벅의 코를 거세게 한 방 찼다. 그것은 지금까지 참아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컸다. 벅은 노여움에 사자처럼 표효하면서 다시 한번 사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사내의 곤봉도 허공을 갈랐다. 벅은 벌떡 솟구쳤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그대로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부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좀 잔혹하고 끔찍한 묘사가 많았죠.
네.
그랬지만 인간화된 개가 본능과 야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불가피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의인화 참 재밌었죠.
네.
그 퍼피후드라고 표현되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Childhood 대신에
유년기가 아니라 뭐 강아지기인가요?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김윤희님께서 영미문학관과 함께 불을 지피다 생애 법칙을 읽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잭 런던 하면은 추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요. 코맥 맥카시의 더 로드라는 작품도 문득 떠오릅니다. 아, 그렇게 비슷한 교집합을 찾으셨군요.
네.
맥카시의 더 로드도 아주 춥죠.
그렇죠. 자, 한순이님께서요. 얼른 인터넷 검색으로 내용을 훑어보니 좀 무거운 내용이네요. 휴, 벅의 앞날이 좀 걱정되어서 마음이 힘들어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마음이 좀 힘들어요. 저도 개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키워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초반보다 기운이 빠져 계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슬퍼서.
그런데 이걸 왜 그 만화로 저는 본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저희
네.
그 보이는 라디오로 자료 보여드렸는데 벅은 참 귀엽게 그려졌더군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한정희님께서는 생생한 납치 묘사 때문에 벅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네요. 케일리님과 같이 여기 또 한 분 계시네요.
네. 이래은님께서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네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방송에 나가면 곤란해서요. 흐흐흐라고 또 해주셨네요.
김주숙님께서 벅이 어떤 심정일지 몰입해서 듣다 보니 저도 너무 화가 나네요. 현실에서도 때때로 이렇게 동물들을 막 다루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요. 이해합니다. 그런 네. 일은 없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김정숙님께서요. 벅이 짠하네요. 이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진짜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래요. 너무 그 180도죠. 그 변화가. 왕이었다가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게요.
납치된 거잖아요.
네. 진짜 납치예요.
감금, 학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예, 1061님께서 어디선가 들었는데 늑대는 호랑이나 사자보다 자존감이 아주 큰 동물이라고 더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의리와 정도 아주 깊고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런 멋진 동물을 데려다 인간은 무슨 짓을 한 건지 새삼 반성과 환멸이 듭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군요. 오늘은
일단 이 방향으로 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은호님께서요.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했지만 벅의 인생이 그러네요. 사랑받던 벅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한 마리의 짐승으로 대하는 모습이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라고 또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그러게요. 그 골드러시 때문에 돈에 눈이 먼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생명체보다는 그냥 어떻게 쓰다가 버리면 되는 그런 걸로 인식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배를 마음대로 판 마뉴엘은 어떻게 된 걸까요?
마뉴엘은 뭐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그랬다니. 그러니까. 그건 또 뭡니까?
아, 참.
변상진 님께서 짧게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개장사가 그곳에도 있었군요. 개장사는 어디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요.
네.
개장사 참 나빠.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미늠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을, 자음과 모음에서 어빈 웰시의 소설 트레인스포팅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KTN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공연 예정인 라이브 콘서트 스틸 크레이지 3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버그는 저항합니다. 아직 길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명에서 자연으로 입문하는 첫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의 이야기 내일 계속됩니다. Danger Mouse와 Daniel Loopy featuring Nora Jones의 Seasons Trees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넌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